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실적인 약속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잘 사는지도 못 사는지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기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다같이 압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복음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말씀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러잖아요.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쇠사슬에 매인 거죠. 우리가 말씀 잡았다. 이거는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말씀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내가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아,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같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 그거는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말씀 들었어요. 그죠? 말씀 공부했고 성경 읽기도 했고 통독도 했고 또 심지어는 말씀 쓰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으로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저도 뭐 한참 썼으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바울과 같은 그 상태가 계속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런 거예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가 깨달아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고 우리는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된 거는 말씀을 짧게 봤든 길게 봤든 오래 봤든 많이 읽었든 딱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말씀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저를 똑같이 쓰세요. 왜? 아브라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그건 종교적 개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고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가 하나가 돼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어요. 더 잘 깨달은 사람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가 안 돼요.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 나도 깨닫고 있다 이거예요. 아들도 깨닫고 손자도 깨닫고 똑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잡아야 돼요? 꼭 놓치지 말아요. 왜 우리가 맨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구나. 이걸 자꾸 왜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흑암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많이 하는데도 흑암이 안 꺾여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허무해져요.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벌이에 집중하다가 또 말씀 놓쳐요. 또 자기 생각에 따라가다가 또 말씀 놓쳐요. 그거는 말씀이 놓친 만큼 여러분은 계속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빨리 알아야 되는 게 빨리 여러분이 내가 현장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나도 영적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영적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죠? 모든 인간은 다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불신자도 그렇고 목사인 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장이라는 걸 못 보는 사람은 절대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말씀 보는 게 그게 낭비죠. 오히려 현장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말씀은 나를 살린다 그럽니까? 그 말이 좋잖아요. 우리는 메시지 듣다 보면 현장은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럼 나를 살리는 게 왜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현장으로 보여야 말씀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 말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면 저주받아야죠. 그런데 저주가 끝났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세상과 말씀의 균형이에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균형을 딱 이루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서론에 이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기본을 갖추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세상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와 바울입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핍박받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대인과 로마인과 이방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어저께 한 기도 수첩 메시지가 임마누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기도의 기본 다섯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기본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거는 자기 기준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느껴질 거예요. 이게 다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씀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게 옛날하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다시, 쉽게 얘기하면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관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옛날에 사는 삶을 똑같이 살면서 나는 기도가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로 바뀌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이게 딱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도 함께하시고 내 모든 일에도 함께하는구나. 이게 뭐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누리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임마누엘을 내가 뭘로 누리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뭘로 누리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느냐.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놓치지 않으면 사단은 안 무너져요. 예수 이름을 놓치면은 절대 천사는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 이름 놓친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건 우리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일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이 없다. 그리스도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게 내가 그 이름 놓치면 예수 이름이 안 일어나, 그 그리스도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없이 자꾸 성령 주세요. 기도가 영적 과학인데요. 어디 가서 성령을 줘요?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 이름을 붙잡아야죠. 즉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죠? 왜 믿어요? 약속이니까. 영적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안 믿어지면서 뭐 기도 안 해요. 안 믿어질지라도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주라면 충분히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면서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기도 다섯 가지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이 기도가 또 어제과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아홉 가지 포인트예요. 아홉 가지. 그래서 1번에 그랬어요. 세상 현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비밀. 그게 뭐냐? 아홉 가지 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 것의 넓이, 높이, 깊이가 입체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하고 있는 그 순간의 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위,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저기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싹 보여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저 사람 딱 만나죠? 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보여지냐고.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어느 날 뭐가 딱 보였냐면 그 무속 현장을 가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 실려왔다. 죽은 귀신이 있다. 이래요. 이래요. 근데 그 귀신 실려온 걸 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 자살해서 죽었지. 이모 자살해서 죽었지. 시집가서 이혼했지. 뭐 이런 얘기 자꾸 해요. 그리고 앞으로 니네 집 불날 거야. 도둑놈 들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뭘 보고 그거 하냐고요. 귀신 들린 거. 귀신이 그거를 알려준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뭐가 파도 갔는지 아세요? 아,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였구나. 귀신이 하는 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 과거의 것만 알려줘요. 근데 왜 앞으로 불날 거라 그러냐고. 그게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원죄예요. 그 원죄라는, 원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래가 없어요. 원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거의 것밖에 없어요. 먼저 조생하게 있었던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요. 먼저 아담에게 있었던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그 사람이 시차를 달리해서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내가 보여지더라니까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그 무당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무당이 하는 짓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무당에게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방언 기도를 놔버렸어요. 그날부터 제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얘기하게 되었대요. 어떤 예수요? 성육신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착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무당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 아, 나는 기도하면은 할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다는 듯. 나는 기도하면 그런 체험이 와야 돼요. 그랬던 기도가 내가 깜짝 놀랄 때 나를 본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 느낌을 버렸다니까요. 방언을 꼭 해야 되고 다 버렸어요. 왜? 방언에도 사단이 안 꺾이니까. 내 느낌도 사단이 틈탈 수 있구나. 그럼 사단이 무너지는 것만 잡아야겠구나.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했어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드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딱 보이니까요. 기도가 보인 거예요.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 이름이구나. 그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되는구나. 뭐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으로 자기를 들이신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사신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은 죽었다 살아난 이름이다. 죄가 없는 이름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은 죽었다 살아난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비밀이었구나. 나는 진짜 놀랬다니까요. 아홉 가지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아홉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 그 사람 내에서 내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내 과거가 보여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과거가 보이면 동시에 여러분 예수 이름 가졌잖아요. 그럼 내 현재가 바뀐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은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내 현재는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미래는 예수 이름이 앞으로 성취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과거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현재가 바뀐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진짜 알고 나니까 내 미래가 또 보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그 사람 예수 이름 없어. 그럼 뭐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이름 없어. 여전히 운명에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 사람 미래가 없어.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보이잖아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 거기서 내가 딱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 과거가 보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내 현재가 보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내 미래가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제가 비타민C를 먹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상하게 와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호르몬 조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저한테 진짜 생명으로 이렇게 내 육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어떤 큰 일이 하나 딱 오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돼버려요. 어두워져요. 이게 매년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유목사님이 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는지 뇌가요,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이 치료가 됐는데도 우울감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오냐? 우울증 속에서 살아있던 그런 익숙한 환경을 뇌가 좋아한대요. 뇌가. 그러니까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한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걸 읽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아, 뇌 하나도 내가 못 바꾸는 거다. 이미 끝났는데 또 속일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부터가 달라졌어요. 뭐냐? 이미 끝난 것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유증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있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예수 이름만 잡았어요. 일어나든 말든 예수 이름만 잡았어요. 신기하게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이게 그 후유증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끝나버리더라. 왜 또 이런 게 오지? 끝나버렸어. 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뇌가 속이는 건데. 사단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뇌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예수 이름 놓치게. 놓치는 방법이 뭔지? 예수 이름 시시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과거가 보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보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미래가 보장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홉 가지 포인트예요. 암만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1번은 나에게 묶이지 않아야 돼. 나에게 묶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그게 아홉 가지 포인트예요. 거기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묶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딱 보여요. 그거 가지고 맨날 부딪혀요, 보면. 그래서 1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현장을 균형 있게 보게 됩니다. 상처에 빠져있던 눈을 더 넓고 높고 깊게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지만 이제는 위에 선배, 아래에 후배, 주변의 친구를 보는 배려심도 생깁니다. 또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 주장만 하던 모습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보면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2번은 안 와요. 2번이 뭐냐? 말씀 성취와 균형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이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와 성취와는 달라요. 말씀이 성취되면은 바울 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래요. 19절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모여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모여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쓰시듯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바울 쓰시듯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이게 진짜 내가 됐다는 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복음으로 세상을 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현장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곱 렘넌트처럼 세상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이게 되는 거죠. 출애굽, 그죠? 애굽을 살린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 얘기는 왜 빠져나왔겠어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세상을 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출애굽 이거는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 상태를 보고 출애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끄집어낸 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걸 보고 출애굽 그래요. 출아람, 출블레셋, 출바벨론, 출로마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기서 끄집어냈겠어요? 자, 모세 애굽에서 끄집어냈죠. 몇 세에 끄집어냈죠? 모세 40세에 끄집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80년 동안 계속 복음 훈련시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야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그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건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직업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출로마였습니다. 성공을 넘어서 말씀 성취를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하며 소통하는 무기에 있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출애굽한 사람이라고 믿어져야,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24시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애굽이 보여야 돼요. 그래 24시가 돼요. 근데 애굽이 보이려면 반드시 애굽과 내가 맞다는 게 보여야 돼. 애굽과 내가 맞아요. 세상과 내가 맞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긴다고요. 세상을 건지지 않잖아요. 세상에 다시 빠지잖아요. 왜? 애굽과 내가 맞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왜 맞아요? 사단에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가진 나만 안 맞아요. 그것만 안 맞아요. 나는 오늘날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 너무 세상과 맞아요. 세상이 지겨워지질 않아요. 좋아져요. 세상을 내가 누리지, 세상을 살리질 않더라. 그런데 왜 그럴까? 고민이 되더라. 아, 사단이 그렇게 길들여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이 드러나더라. 예수 이름 가진 나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안 맞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의 약속이에요. 이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위기가 와요. 위기가. 반드시 세상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기가 와요. 모세 위기 왔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 위기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과 맞으면요 위기가 안 보여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위기로 보여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면 보인다니까요. 위기가 보여요. 너무너무 세상과 맞는 게 위기야, 이게. 믿습니까? 이게 위기야. 그게 보인다니까요. 너무 세상과 내가 맞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게 위기야, 이게. 이게 위기가 뭡니까? 또 하나의 기회가 돼. 그게 뭐냐? 그래서 예수 이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그러면은 전도자에게 위기, 온 위기, 위기는 뭔지 아세요? 핍박받으면은 내가 갇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핍박받아서 내가 죽음이 오고 핍박받아서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는 거예요. 그 위기는 하나님 시간표예요. 내가 위기라고 깨닫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기 극복의 균형이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게 돼 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경제 위기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숨겨둔 뭐를 찾아요? 응답을 찾는 축복의 기회.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의 문을 모여 여시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소멸됐다. 여러분이 싸워서 소멸된 거는 가서 화해해야 되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가 소원해졌다. 억지로 저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의 위기는 한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선교의 훈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놓고 엎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기의 시간표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가 하루를 딱 시작하는데 틀림없이 여러분이 사단에게 길들여진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된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살겠다 마음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위기가 와요. 그게 뭐냐? 내가 싫어하는 걸 이게 부딪히게. 내가 좋아하는 게 부딪히게 돼. 그게 위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 성취할 약속으로 내가 믿어지기만 한다.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넘어서져요. 다시 또 세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위기는 여러분 안에서부터 느껴야 돼요. 그거 넘어서는 아주 유일한 비밀이 어저께 말한 다섯 가지 기도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안 보이면 절대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현장을 누리는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귀중한 날이 되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서 말씀이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서 위기가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사실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